지난 시간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첫 번째 선교지에서 했었던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브로섬에 도착했죠. 구브로섬에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 이르러 소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예수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놓았죠. 방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 또 방해가 있고 또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할 때 흔히 뭐 땅밟기, 죽기, 축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실존, 특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고 윤리적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그 죽음과 악의 통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것,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성경에 말한 사랑의 이중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특별히 세상의 방법, 힘과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희생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방법, 그래서 희생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용서할 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구브로섬을 출발하여서 그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전편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인 설교가 3개 있는데 2장의 베드로 설교, 그리고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13장의 사울의 설교 이 3편이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그 중에 한 설교이죠. 자, 구브로섬에서 출발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 14절,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13절 시절을 이렇게 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제 벌써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갔고 바울이 앞장서서 선교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바보에서부터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갔다라고 했는데 지도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 전도행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로섬 살라미에 도착하고 살라미섬을 관통해서 바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저 위에 올라가면 북서쪽 한 280km 배를 타고 올라가면 밤빌리아라는 지역, 여기는 갈라디아 지방의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거기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빨간 선으로 보면 쭉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안디옥의 이름이 수리아와 같아요. 수리아,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발 한 1000km 이상의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160km 이상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또 이 길이 강도들이 또 산적들이 창고라는 그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보면 바보에서부터 두 번째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가 한 440km. 바다를 건너서 험준한 산을 넘고 또 산적의 위험을 피해 가는 그 길이 단두절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는데 그것은 선교팀의 수행원 중에 하나였던 마가 요한이 선교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은 왜 중도에 포기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넘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큰 험산 줄령이라 그랬죠. 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숙부 바나바를 따서 선교회를 갔는데 이 구브로에까지 가는 것도 고생이었고 구브로에서 버가까지 가는 것도 배를 타고 고생고생했는데 버가에서부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려 하는데 그 눈앞에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고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갈래요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또 하나 추정하기는 이제 13절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선교팀의 주도권이 전에는 숙부인 바나바가 앞장서서 했는데 기분 나쁘게 바울이 앞장서서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해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선교팀에서의 이 마가 요한의 중도 하차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 선교팀은 이제 버가에서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160km를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 선교팀 중에 한 일원인 젊은 청년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것이죠. 자, 거기에 도착하자 바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라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또 많은 회당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듯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회당의 예배는 예배 순서 중에 회당 오경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글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고 그 낭독한 후에 이제 설교자가 마치 우리가 설교하든지 그걸 풀어줍니다. 그래서 고면할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풀어달라 부탁을 하는데 이제 마침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바울에게 그 역할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 부탁할 일은 없고 바울이 이제 율법에 익숙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자격으로 권면을 하기로 미리 조율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길게 뒤에 42절까지 오늘 본문은 3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13장 전체를 다루는데요. 청중들에게 설교를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회당의 예배는 참석하지만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세 부분으로 잘 요약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구약의 역사, 그들의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쭉 개관을 합니다. 자,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3장 17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셨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족장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족장들의 선택과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이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어떤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광야 40년, 출애굽 후 광야 40년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부터 여기까지 450년간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예,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에 21절 사사시대 말미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초당 사울이 세워진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누구를 세운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 다윗왕을 세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을 택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왕 그 왕정, 다윗왕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 역사는 단순히 역사를 그냥 시간 순대로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죠. 이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바울은 구원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17절부터 22절에 모든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먼저 주도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불순종하지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섭리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섭리한다, 섭리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로 섭리적인 세계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이고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만물이 주께 주로부터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운명론, 결정론, 숙명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나약함과 넘어짐 속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거짓말, 실패, 잘못, 반항, 방황까지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을 합력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우리 요셉 하면 요셉 애굽의 제국의 국무총리 2인자 된 순간이 가장 멋진 그의 인생의 찬란한 클라이막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어딥니까?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4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자신들을 판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했던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위로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뭘 고백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바로 요셉이 활짝 그의 눈이 열리는 바로 이 장면. 여기가 바로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사관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뭐 사주 안 봐도 돼요. 점 안 봐도 돼요. 운세,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타로, 뭐 궁합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시고 그럴 돈이 있다면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맛있는 거.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사의 참주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 바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의 설교의 서론에서 그 역사를 개관하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섭리하며 이끌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의 두 번째 파트인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윗왕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다윗 다음부터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윗왕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아수르와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이방 나라의 그 나라들이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그런 역사는 다 생략해요. 그리고 어디로 바로 연결을 하냐면 자 23절에 보면 곧장 다윗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연결합니다. 자 13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세우고 그 이전에 노아하고도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쭉 세워나가셨는데 다윗과 언약을 세워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과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왕위를 언제든지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역사 속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왕조가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끝난 듯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틀어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까요? 바로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미래의 다윗을 기대했어요. 온 백성들도 온 지도자들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기대대로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주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구주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론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오셨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잠깐 해요. 24절 25절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구원의 위대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위대한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는데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할 때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 교회에서 성경 기자하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반은 맞아요. 예,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지 않고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예. 구원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빛 가운데 나올 것을 그들 가운데 초대했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 그 반응 27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뭐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외웠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도 못하고 외우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를 보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절하고 어떻게 했나요?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 일을 행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든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일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온 세상과 인류를 위해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것이 끝입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어떤 사건이죠? 부활 사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이 부활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세 곳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시편 2편, 7편, 이사야 55편, 3편, 시편 16편, 3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이 다 참이다. 하나님의 구세주임을 바로 확증하고 인정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대속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 없었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은 이제 결론과 그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은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가 바울이 행한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설교의 결론이면서 바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39절에는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습니까? 38절, 39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러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38절에는 너희가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39절에는 이 사람을 힘입어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조상들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입니까? 바로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걸 줄여서 그냥 부활이라고 십자가를 포함해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나 그거 다 아는데, 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복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나 매번 듣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주중에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이제 배준영 목사님이란 분이 책에 이런 표를 그려놨어요. 뭐를 그렸냐면 복음 재건 문진표라고 해서 질문을 들여놓고 교회 출석하고 이미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그 문진표 중에 증상을 쭉 읽어보면서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체크가 되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여기 체크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 자, 첫 번째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기쁨이 없다.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거의 떠올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얻는 방법, 돈과 지위와 권력과 유흥과 취미를 찾고 붙잡으려 했습니다. 교회 설교나 교육이 납득되지 않아 불편한 마음이 드는 때가 종종 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지만 관심이 적고 손이 잘 안 간다. 불평과 정죄함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 속상하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서운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교회에서 직분자나 리더 또는 교사로 봉사하지만 기쁨이 아니라 일로 여겨질 때가 많다. 일터나 학교 모임에서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 굳이 전도를 해야 하나 전도해야 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고 부담이 되어 그저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를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왜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친구의 반문에 설명할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뭔데? 라는 질문에 믿음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14가지 다 읽어봤지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죠? 예, 하나도. 예. 14가지를 쭉 읽어보면 이거 나에게 해당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복음으로 충만해져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만 여기 14가지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피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설교가 마쳐지고 42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는 설교에 대한 그 청중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응은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영, 하나는 거절. 먼저 환영입니다. 누가 환영했을까요? 바울의 설교에 아주 청중들이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며 다음 안식일에도 좀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 그들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도리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다음 주에 온 그 비시디 안디옥의 시민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44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도시 안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환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뜻은 거절과 반대인데 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13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유대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걸 보고 시기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언뜻 보면 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보고 자기들의 인기가 빼앗기지는 거 보고 이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바울의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의롭죄의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나온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복음을 거절했어요. 복음을 업신여기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권력자들 동원해서 이제 핍박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 비방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 그 도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4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흥황하여 간데 더불어서 또 핍박도 가해져요. 그 다음 50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성내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자, 50절 보겠어요.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박해를 받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도망갈 수, 추방당해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에 먼지를 털었다라는 것인데 상징적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지금 복음을 거절한 책임이 복음을 전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들한테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수고했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그 비시디 안디옥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헌신의 대가가 고작 추방인가라는 마음 가지고 원망이 있고 불평했을까요? 놀랍게 오늘 13장 마지막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에 먼지를 떨며 떠나는 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같으며 이 추방이 예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팀의 자신들의 실패가 아니며 주님은 자신들의 사역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선교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며 그들이 기뻐하며 선교의 발걸음을 다음 행선지를 향해 내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박해도 핍박도 회방이 있던데도 어떻게 기뻐하며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쫓겨가는 추방당하는 이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했지만 여기 보니까 52절 여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또 누구도 포함된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다른 역본을 보면은 이 제자들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의 성도들,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십자가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 분명히 그 성도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을 때 그들은 남겨진 양들처럼 비방과 조롱과 박해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방과 조롱과 박해를 예수님 믿고 받으면 이들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럴 텐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그걸 살펴볼 텐데 이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견고히 섭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 돌아오면서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바울과 같은 훌륭한 양육자는 떠났지만 탁월한 사역자는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시고 제자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즉 이들 가운데도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 그런 핍박과 방해와 조롱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하며 성령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충만한 자 바로 예수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BCD 안디옥 두 번째 1차 전도의 두 번째 선교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역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 설교를 통해 서론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역사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역사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 성취 초점이 뭐예요?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역사의 그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복음을 세 번째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오늘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13장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혜도 많이 부르고 행복이라는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그 은혜와 행복을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요. 이 충만의 가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하면 어떠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내내 한 주간 기도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참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그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